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60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0페이지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천천히 찾으시고요. 여호수아 다음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를 좀 같이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말씀은 여호수아까지는 잘 읽으시죠. 보통 이제 창출레민신 여호수아까지는 모세오경에서 여호수아까지는 내용이 하도 연초에 시작하시면 거기까지는 이렇게 대부분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사사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좀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거기 뭐 땅 이름도 자꾸 나오고 가나안 칠족속 이름도 자꾸 나오고 그래서 지명이나 이름 나오면 저도 잘 못 있으면 잘 틀려요. 저도 그래도 사사기를 열심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특별히 신앙의 2세대, 2세대까지 이제 광야 세대가 죽고 3세대, 4세대가 신앙이 이어져야 되는데 참 이상하죠. 사사기 시대를 보면 신앙이 이어질 듯 끊어지고 이어질 듯 끊어지고 신앙의 계승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사사기 말씀을 21장까지 함께 이제 보시면서요. 야,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얼만큼 내가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읽어야 되며 내가 말씀대로 얼마나 열심히 살아들여야 되는지를 마음을 다 잡아 잡수시는 그런 성경 말씀으로 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뭐 여호수아는 110살까지 살면서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는 견해입니다.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세보다 잘한 것도 있었던 사람. 이 좀 말이 안 맞지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어디 결점을 찾아보신 거 있으세요? 여호수아의 결점. 아이성 전투 하나. 예,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인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광야 2세대들을 신앙으로 너무 훈련을 잘 시키고 참 마지막까지도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면서 나와 우리 집은 한 여호와만 섬기겠다 딱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여호수아서가 멋있게 정말 신앙을 다 잡아먹고 마음을 다짐하고 그러고 이제 여호수아가 딱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그와 또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던 세대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장만 이렇게 넘겨보시면 여호수아 24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 말씀이요. 내일 살펴볼 사사기 2장에도 또 등장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꿈꾸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면 이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데요. 내일 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고 났습니다. 이 리더십이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따라서 광야 생활하면서 신앙 훈련을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으면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나요? 여호수아를 그 다음 차세대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도 정말 110살 동안 평생의 신앙생활 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잘 인도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호수아의 다음을 이을 리더십이 누구예요? 네, 리더십이 없습니다. 누구 이 특정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아멘.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복할 줄 알고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세대가 여호수아 다음 세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일어서서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사람들이 그 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말씀하셨다라는 거, 이거 공동체적인 그 사건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 개인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요. 근데 오늘 이제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셨는데요, 누구를 앞장세우게 하세요? 유다지파가 앞장서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참 아름답죠, 신앙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곧 교회 공동체가 정말 신앙으로 이렇게 깨어있어서 스스로가 깨어서 아 이건 하나님께 물어야 될 일이다, 그럼 다 엎드려서 같이 기도하는 거 있죠. 뭐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신앙이 좌지우지되고 리더십에 의해서 따라가고 그런 건 사실 일차원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간증을 들었다, 아 은혜된다, 나도 참 저렇게 살아봐야겠다. 그 누구의 하나님을 솔직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간증자의 하나님을 보는 거죠. 설교자가 설교를, 성경을 설교를 했어요. 야, 저 목사 설교 잘하는가, 그 설교하는 사람 참 설교 은혜롭게 잘하는구나, 은혜 받았다라고 느끼시지만 결국은 그건 해석자의 해석에 의한 설교죠. 정말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장로님들과 여호수아 세대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알고 사는 거예요? 그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각자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성경을 면밀하게 읽어보시면 그런 거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사기 이 가나안 땅 정복 시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가슴에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가슴 깊이 새겼는지 모르죠.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정복에 앞장서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뭔가 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이렇게 계수를 해봅니다. 민수기 상반부에 보면, 첫 부분 상반부에 보면은 1차 계수를 하고 후반부에 가면 또 2차 계수를 하죠. 1차 계수든 2차 계수든 다 남자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을 때 1차에 가장 많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있었던 지파가 어딜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무려 7만 4,600명. 그래서 2차 때는 좀 줄었나,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 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많은 징벌도 있었는데 그때 많이 줄지 않았을까 생각해봤는데 유다지파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인구조사 때는 7만 6,500명으로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가장 많은 지파가 어디예요? 예, 유다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 힘이 있으니까 유다지파를 앞장세웠겠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지파가 앞장서서 나가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유다지파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유다지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갈 길이 있습니다. 그 유다지파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49장 10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홀, 홀이라는 말을 쉐베트라 그래서요, 이게 지팡이, 왕권을 말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러고 유다에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축복한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다 지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전면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 전면에 내세우시는 거예요? 전쟁의 선두에, 전투의 싸움에 맨 선두에 유다지파를 내세웁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사사기 20장에 가서도요, 그 레위인 첩 윤간 사건 들어보셨죠? 막 토막내서 이렇게 보내고 막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볼 겁니다. 그 레위인 첩 융한 사건이 일어난 그 베냐민 지파 안에 싸움 내분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이 싸움이 일어날 때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길이 있고 그 말씀의 언약대로 유다 지파를 사용하시는데 어디에 앞장 세우세요? 싸움에 앞장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 앞장 세운다는 말씀은 좋은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끔찍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세우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앞장 세우시고 세워주시고 그 지파에게 리더십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지금 앞장 세워서 쓰는 지파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나실 거예요. 뭐 시험도 당하고 이상한 말도 듣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뭐 하여튼 앞장서서 일하면 교회 안에서 욕받이 당하는 거 다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놓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누가 뭐라 그랬는지 말든지 그거 해낼 때에 해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 이건 내가 생명 걸고 해야 되는 일이라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하는 거죠. 뭐 물론 막 싸우고 이러면 안 되지만 그 일을 하면서 이 일이 내게 주신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걸 해내는 겁니다.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실 때에 시므온 지파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손을 잡고 우리 함께 가자. 우리가 제비 뽑은 땅 너네가 제비 뽑은 땅 함께 가서 점령하자 이러고 올라가서 유다 지파가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죠. 그 장면이 이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그러고 쭉쭉쭉쭉쭉 정복해 나가가지고요 예루살렘까지 정복합니다. 7절입니다. 아도니베색이 가로되 옛적의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8절여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이렇게 해서 헤브론까지 이렇게 해서 다 점령을 합니다. 이제 싸움에 나아가서 가나안에서 땅을 점령하는 사건이 이제 사사기 시작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서 쓰시죠. 그러면 유다 지파만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부각됩니다. 누구죠?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갈렙이 또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했던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뭐 자기 딸 사위 삼는 이야기인데 여기 쑥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이 12절 1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 세베를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이러고 또 이제 남방으로 점령해 나가는 장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정복 전쟁이 이어나갑니다. 뭐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해 나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가나안 칠족속을 점령하고 그 땅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았는데 승리의 깃발을 꽂았는데 어떤 지파는 가서 싸우고 안 되고 그러니까 주저앉은 사람도 있고 어떤 지파는 아니 이게 평지로 나오지를 못하고 쫓겨서 산으로 들어간 지파도 있고요. 어떤 지파는 싸워보다가 아, 이 사람들 쓸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이지 않고 자기들이 노역을 시켰던 그러한 지파도 있습니다. 뭐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얼른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먼저 19절 말씀입니다. 19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해서 유다 지파가 점령해 나아간 내용이고요. 베냐민 지파는 21절에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베냐민 지파는 아시죠? 힘이 없어가지고 어디 지파 속에 땅을 자리를 잡나요? 유다지파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밑에 내려가시면 22절에 요셉지파는 그래도 활약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22절입니다.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다른 내용이 없어요. 26절이요.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아멘. 그 다음에 27절이 이제 므낫세 지파입니다. 27절이요.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나악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르암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기또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28절이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건 이제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왜요? 그 노역을 시켜가지고 써먹어보니까 노비로 삼을 만한 사유 재산이 될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는 그걸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았단 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볼까요? 29절입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30절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룰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이것도 노비로 살았더라 그런 말씀이고요. 31절 아셀 지파입니다.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납달리입니다. 납달리가 벳세메스 거민과 벳아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거민들이 그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노비가 됐다는 말씀이고요. 34절은 좀 중요하니까요. 34절 35절 36절 천천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야알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이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사람의 지게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그 위였더라. 아멘. 쭉 살펴봤습니다. 지파들이 이제 땅 점령해 나가는 거 봤는데요. 중요하게 볼 게 있습니다.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요. 가나안 땅을 가서 진멸하고 정복해야 되는데 사사기에 보니까 벌써 시작이 어때요? 아, 요거 사유 재산으로 삼고 노예로 써먹어 보니까 쓸만하니까 살려두는 겁니다. 다 쫓아내지 아니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약해져서 다 쫓아내지 못하기도 하고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나요? 이건 뭐 가가지고 정복해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한테 쫓겨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산지로 쫓겨가서 평지 골짜기에 내려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결과도 나왔다라는 거죠. 이제 뭐 말씀은 이렇게 해서 일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시고 힘을 주셨던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앞장세워 쓰셨습니다. 그죠? 그 쓰셨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실 때 뭐 해야겠어요? 뭐하라고 주셨을까요? 어떻게 하라고 주셨을까요? 예, 하나님 나라의 선한 싸움 싸우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하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신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먹고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에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디로 흘려보내야 됩니까? 주신 건강 가지고 얼만큼 기도해야 됩니까? 얼마나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드려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말씀이요, 하나님 일에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단지파처럼 정복하러 갔다가 오히려 쫓겨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내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겠죠. 충성되게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열심히 싸워내는 거죠. 단지파는 사실 유다지파 다음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싸울 만한 사람이 단지파가 유다지파 다음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뭐 1차 2차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산지로 쫓겨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이거죠. 아,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강성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나아가서 복음의 약진을 이루어야 되는데 가서 뭐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거기 주저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요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힘,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끝까지 헌신하면서 살아드릴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에 녹아듭니다. 세상에 물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어있다, 깨어있어야겠다라는 말씀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나머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깨달을 것도 많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맡은 바 늘 구할 것이 충성이오나 우리가 늘 게을리할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깨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역,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 사업장, 직장 주께 하듯 잘 섬기며 이 땅의 미랄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 그 뜻에 순종하면서 이 하루도 잘 살아드리길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